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해피 투게더입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현재 상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200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 내 최장수 오락 토크쇼는 무엇일까요? 자, 센스가 있는 분은 금방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뭐죠? 예. 바로 해피투게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해피투게더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냥 해피투게더 하면은 뭐 행복하고 함께하고 좋은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우리는 이제 행복을 어떤 돈을 많이 갖고 또 성공하고 또 좋은 집에서 살면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참된 행복은 함께함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함께함이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제 사업장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위기를 겪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묵상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쭉 있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무엇인지 또그 11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면요. 먼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쉽게 이해하게 하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또 예를 들어서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11장은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 들어와서 유대인을 통해서 또한 이방인에게도 간다라는 말이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다른 데로 추방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피신하거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그 안에 좀 갈등이 생겼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 복음이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확장되어진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생활 원리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적인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올바른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이 자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2절, 3절에서 이 자아상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1절,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자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화된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길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변화를 통해서 참된 행복한 자아상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복한 자아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자아상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설명해드린 두 가지 외에도 또 많은 다양한 자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상들이 성경 안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때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왜 불행한가를 한번 먼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에 온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나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이해하고 나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모범생 증후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좋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늘 모범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모범생, 또 직장에서는 모범 사원, 또 집에서는 모범 남편, 모범 아내, 모범 아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예스맨 증후군.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이제 룸메이트로 썼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별명이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차가 있었는데 뭐 누구든지 부탁을 하면은 뭘든 가깝든 다 라이드 해줘요. 뭐 부탁하는 걸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피곤하지 않냐? 다 예스 예스 해주면 어떻게 사냐? 예, 좀 피곤하긴 해요.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후배긴 했는데. 그런데 예스예요. 다 사람들이 부탁하면 예스로 들어줍니다. 왜요? 그렇게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의기소침 증후군.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 상처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좀 꺼려집니다.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좀 꺼려져요. 왜? 또 그 과거의 상처를 겪을까 봐. 그래서 늘 뭘 하든지 의기소침합니다.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해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자포자기 증후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다 포기했어요. 인생 포기했습니다. 만나는 것도 싫고 연락 오는 것도 싫고 나가는 것도 싫고 난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는. 근데 이런 증후군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것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정말 좋아해주면은 인기가 올라가는 행복해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나를 소외시키면은 불행한 마음을 느낍니다. 불행한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둘 다 항상 마지막은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그 아이유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효리하고 이제 대화 나누는 내용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효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유 보고. 아, 너는 참 좋겠다고.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다 그냥 노래할 때마다 뜨고 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랬더니 아이유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가 올라갈 때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안하냐 했더니 이게 언젠가는 올라가다가 떨어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먼저 걱정이 되다 보니까 막 지금 너무 기분 좋아서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누른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떨어질 때 그 충격을 자기가 그래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줘도 자기는 그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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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마음을 자꾸 누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인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또 다음에 다가올 불안함, 불행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즐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에 목을 메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하는 것을 나의 자아상으로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자아상이 있을까요? 불행한 자아상,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TV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남편으로서 아내 친구 남편은 잘 나가는데,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또 아내는 친구 남편 연봉은 얼마인데, 우리 남편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친구들 만나서 우리 남편 연봉 얼마인지 말하고 싶지도 않아, 물어보면은 너 그런 걸 다 물어봐 하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 집안은, 내 남편은,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녀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는데 너는 하면서 하면 벌써 그것이, 아, 나는 그래 안 돼, 이런 비교식 속에서 우울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것, 또 내가 남과 비교하면서 그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SNS를 많이 합니다. 요즘 SNS를 많이 하고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교류가 많이 되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SNS를 하면서 왜 외로워할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데서 뜨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아 이렇게 사나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아 나도 난 언제 저런 데 가보나, 나는 언제 어떻게 저런 집에 살아보나, 어떻게 저런 차를 타보나, 그러니까 부러워한다는 것이에요.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이 SNS가 오히려 마음의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불행한 것 같고,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되세요? 저는 공감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만나기보다 나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 만나면은 편하고 좋아요. 왜냐면 그것을 통해서 아 그래도 나 괜찮다라는 안정감을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근데 좀 뭔가 좀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만나면 오히려 배울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그런 사람은 좀 만나기가 좀 꺼려지게 되고 좀 부담스럽고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비교식 때문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한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르트르라는 사람인데요.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도 희곡 작가입니다. 연극 대본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많은 대본들이 있는데 그중에 닫힌 방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도 한국에서도 상영이 됐었던 이 연극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해가 다 안 돼요. 간단하게 뭐냐면 세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온 겁니다. 이게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죽어서 왔는데 하나의 방에 닫힌 방에 갇힙니다. 근데 거기서도 서로 다른 욕망 때문에, 엇갈린 욕망 때문에 서로 힘들어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타인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타인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뭐 만화도 나오고요. 드라마도 나오고 이 제목으로 또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타인은 지옥이다. 그래서 이 말은 타인이 나에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타인에 의존해서 살고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얽매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겪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기준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가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자아상이라는 것은요,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 타인의 시선에 갇혀서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불행한 자아상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교되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가짜 행복과 불행 속에 사는 것이 바로 불행한 자아상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삶 가운데 살아오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불행한 자아상으로부터, 이 지옥으로부터 탈출했다는 거예요. 아까 사르트르가 얘기한 것도 타인은 지옥이라고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지옥에서부터 탈출하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 안에 갇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이 있고 자아가 있는데 다 틀린데 왜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에 맞춰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행복한 자아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옆에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기준, 그 가치 기준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바로 행복한 자아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또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아, 값없이 받는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값없이 받는 것이긴 한데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은요,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수치,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실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나에게 사랑 주시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행복한 자아상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다뤘지만도요, 자아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살아라.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이미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막 거룩하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산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아는 것 안에서 예배해 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존재가 바뀐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적인 마음, 아까 이야기했던 타인의 평가, 또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마음을 이제는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 의지로 막 행위로 어떤 것을 한다고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달아질 때 그 마음에서부터 삶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 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좀 숫자가 주니까 우리도 뭔가 좀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분수에 맞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수에 맞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누구도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잘나서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상은 올바른 자아상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행복한 자아상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정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큰 소리 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잘 안 들어보던 말이에요. 그죠?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이야? 손잡으라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 고린도 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몸이 있습니다. 머리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만약에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면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죠. 팔이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팔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은 붙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공동체는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은 다양하지만 한 몸 안에 있는 것이고요. 높고 낮음이 없이 서로 협력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특별히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 여러분 안에 봉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다니면서 청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나 그런 분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 단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관계, 인간관계 안으로 그것이 다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보시면요. 사람 만남 가운데 좋은 것 같은데 보면은 다 어디나 다 단절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가정을 해도 그렇고요. 부부끼리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사회 안에도 그렇고 한민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단절과 갈등을 벗어난 곳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나 이것이 있습니다. 왜?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관계는 무엇을 낳느냐? 바로 외로움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갑자기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연로하신 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 무슨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외로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실 텐데 꼭 청춘 남녀들만 막 이게 좀 추워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쌀쌀해지면 외로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외로움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아주 전염병이 지독한 전염병입니다.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비벡 머시라는 닥터예요.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19대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공중보건위생국장으로 임명받아서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공중보건위생국장이 어떤 위치냐면요. 국가주치의예요. 국가주치의. 그러니까 미국 전체 건강을 담당하는 최고 수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말 믿을만 해요? 아니면 그래도 뭐 답일 건 아니지? 라고 그런 마음이 드세요? 믿을만 한 거예요. 안 그래요? 한 나라의 국민의 건강을 신경을 쓰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운영해 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외로움은 미국 공중보건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직함을 받으면서 조사를 했어요. 전 미국을 다니면서 이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가를 다 조사를 했는데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폭력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외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약물 중독에 빠지고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고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와서 또 일찍 죽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제를 찾아내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이제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그걸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 소리 없는 살인마라는 거예요. 소리 없는 살인마. 외로움. 외로움이 어딨어?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나를 죽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은퇴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미국 노년층이 25%에서 6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에서 6명이 외로움을 갖고 있다. 외롭다라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은 안 할 뿐이지 설문조사 했으니까 얘기는 안 했지만 글을 써놨을 거 아니에요.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미국의 은퇴한 사람들, 일을 그만둔 사람들 중에 27%에서 29%가 거의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외롭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10%, 거의 1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살할 수도 있는 위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0명 중에 1명이. 이 국민들 중에서. 그래서 이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은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심장마비 위험을 29% 증가시키고요. 또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32%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률을 50% 증가시킨대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고 산 사람은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외로움에 늘 찌들어 산 사람은 더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도 이 문제가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2018년 1월에 영국에서는요 새로운 부를 만들었는데 무슨 부냐면은 외로운 부. 외로운 부.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가 아니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를 만들었어요. 총리가. 예. 그래서 그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트레이시 크라우치 장관인데 여자예요. 여자. 이 사람한테 임명을 줬는데 뭐냐면은 바로 영국 사람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이제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외로움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나는 외롭지 않다 생각했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모든 원인의 밑에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이 중심에는 결국은 우리가 여전히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간절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이 발현되지 못하니까 고통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상처로 찾아오는 것이고 병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갈등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또 이 저자는 이 외로움 극복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서로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정책적으로 어르신들끼리 서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뭔가 한다 그러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도 노인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르신들 모여서 뭐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줘야지만 뭔가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동체를 만들어줘야지만 건강에 오래 살아야지만 돈이 안 나가잖아요. 의료보험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족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 문제 얘기 나오면요 싸웁니다. 얼마 전에 추석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딱 그랬대요. 우리 추석에 모이면은 정치 얘기하지 말자. 예, 아예 그냥 그렇게 선언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얘기했다가 싸움이 일어나니까.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예 좋은 관계를 깨뜨릴 것 같으면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그래 그냥 넘어가자 하고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친절하게 대하고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관대하게 표현을 하고 사람과 서로 돌보는 일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누굴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나도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사람도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같이 하나가 연결되어져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좋은 관계는 건강과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마음이 우울하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전화하세요. 문자 보내세요. 저한테 보내든지 아니면 상담자한테 보내든지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시고 나누시고 그 외로움을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워낙 공허하고 또 위험한 욕심이 늘 우리 안에 차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해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만 또다시 또 그 두려움, 걱정, 불행한 어떤 자아상이 자꾸 우리를 덮칩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남의 생각, 남의 판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가두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불행의 원인이 뭔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공이 많으면, 선장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만 할 뿐이지 우리가 머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머리를 향해서 머리 너 왜 그래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몸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 이하와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하지만 늘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다 연결이 되고 그러할 때 온전한 회복이 되고 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에 몸 안에 얼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기에는 왠지 막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내 위치가 있고 기능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통치자,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면요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 희생, 인내, 용서, 긍휼 뭐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품, 하나님의 사랑, 희생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모습 보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서서히 정말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내 삶 가운데 그 녹아져 오면서 그것이 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화나가 될 일이 있을 때 과거에는 화냈는데 화 안 내고 부드럽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할 때 서서히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리가 골절됐거나 팔이 골절되어서 기부스 한 두세 달 한 다음에 물리치료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물리치료 받을 때 재활 닥터가 이제 기부스 다 풀었으니까 움직여보세요 하면서 막 팔 꺾고 다리 꺾고 하는 분 봤습니까? 예,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안 됩니다. 의사는 이제 오늘은 1mm만 합시다. 오늘은 1cm만 움직여봅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루에 조금씩 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하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느 한순간 갑자기 성품이 바뀌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모든 거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씩 또 옛날에 내 모습이 올라오려고 할 때 주님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할 때 조금씩 우리는 성숙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된 행복의 열쇠는요. 첫 번째 행복한 복음적인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한 복음적인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은 1차적으로 비교의식 또 타인의 눈치 보는 것으로부터 내가 탈출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행한 자아상들 있잖아요. 늘 나는 이래 남들이 판단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거부하세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좀 가진 것이 없고 좀 지식이 없고 또 잘난 것이 없고 저처럼 좀 눈이 좀 작아도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행복한 자아상, 올바른 자아상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은 연결되어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 연결되려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경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또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수치심, 이 모든 것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친절하게 대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이웃도 살고 가족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계속 더 외로움은 깊어지고 그 외로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병도 만들고 우리 육체 안에 병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적은 숫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마음이 아파요.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애플피킹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사랑하고 힘을 얻고 위로함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결단하고 연결되기로 힘을 내에서 나아가면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방원으로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면요 문자 보내세요. 전화하세요. 누구한테요? 사랑방장한테. 아니면 뭐 교육자들인지 가까이 있는 사랑방원들 중에 누구든지 찾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연결되기 위해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살고 공동체가 산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방장은요 사랑방원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문자 보냈을 때 답 안 한다고 안 해서 좀 가끔 상처는 받지만 그렇지만 다 누구에게나 다 외로움이 있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답은 안 하지만 읽잖아요. 그죠? 읽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위로함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내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또 어쩌다 한 번씩 또 산란방에 모였을 때는 안전하게 예방수칙 다 잘 지켜서 서로 좀 보고 거기서 힘을 얻고 또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관심 갖고 나눌 때 그 안에 참된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죠? 네잎클로바. 네잎클로바의 그 이 꽃말이 뭘까요? 뭘까요? 예, 행운이에요, 행운. 예, 그래서 우리가 클로바 밭에서 네잎클로바 찾으면, 야, 찾았다! 하면 찾잖아요. 이렇게 행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세잎 클로바는 무슨 말일까요? 꽃말이 뭘까요? 네, 행복이에요. 아, 잘하시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운을 찾는 것은요,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클로바 밭에서 막 찾아요. 근데 세잎 클로바는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행복이 더 좋은 거예요? 행운이 더 좋은 거예요? 행복이 더 좋은 거예요. 바로 행운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행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속여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행복이 있어요. 지금 옆에. 자,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행복인데 왜 행복을 미워하고 행복을 짜내려고 하고 행복과 싸웁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서로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가져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밈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